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정말 잘 지내신 분들도 원하고 계획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내 생애 최악이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혹시 살았던 분들도 뭐 있으시겠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뭐 또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뭐 단정할 수 없지만 참 버티듯이 힘겹게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지나간 겨울 수련회 우리 코디엠이라는 한국의 그 나름 열심히 또 분야에 나름대로 또 잘 그 분야에 그 열심히 전문적인 그런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를 많이 섬겨주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대표분하고 좀 나름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성령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셨고 또 개인적인 감정도 당연히 많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영역별 모임의 한 코너를 이제 맡으셨는데 그거를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련회 제가 주일 오후에 여기 와서 예배를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을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수련회장 돌아가서 그분을 뵙고 어떠셨냐고, 어떻게 사 인도하셨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본인이 원래 계획하기로는 자기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좀 위로도 되고 자기가 하나의 또 모델처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맡았던 강의 내용을 바로 전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주일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하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아, 이 교회는 특별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간증할 만한 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미 있는 청년들은 강하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간증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서른 떼고 바로 본론을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참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꾸미는 교회 청년들이 또 젊은 이 부부들이 이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런던의 삶을 치열하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강해졌구나.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는 강해졌기 때문에 굳이 영적으로 막 격려하고 인카레지 할 필요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런던의 삶이라는 것이 물가 비싸지, 겨울 같으면 춥지, 생존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어려움이란 것이 단지 어려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더 중요한 것을 강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좀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찬양팀 중에 우리 이한이가 있는데 이한이는 제가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한이는 원래 목사 아들인데 한국에 아버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몇 달 가가지고 이제 역시 그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을 섬기면서 되게 좋았는가 봐요. 참 배울 게 많다 생각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버지 교회 찬양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한국 교회 가서 찬양팀하고 해가지고 했더니 따라 했더니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넓어지만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었는데 달라졌다 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 너희 교회 찬양팀하고 우리 교회 찬양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 교회 찬양팀은 주일날 예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바로 이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토요일날 미리 모여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한 몇 시간 그 찬양곡 가지고 묵상도 하고 개인적 묵상도 해오고 또 묵상한 것도 나누고 또 인도자가 설명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뭐 삶도 나누고 기도제목도 나누면서 열심히 이제 그날 다음날 부를 찬양을 곡을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연습해서 이제 그 다음날 딱 서니까 충분히 그 전날에 미리 준비해서 묵상해온 곡을 또 연습도 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또 미리 먼저 와서 좀 또 다시 연습하고 서니까 찬양이 또 예배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리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예안이가 한국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미리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일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팀 연습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 하는 거 뭐죠? 우리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서 우리도 아마 주일 예배 먼저 와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굳이 또 와가지고 연습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주일 날 당일에 바로 연습하고 바로 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직전에 영국 교회 예배가 있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어. 토요일 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죠? 열악한 환경이 더 힘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또 에너지를 쏟는 수고를 하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그래도 섬기겠다는 그 헌신들이 찬양팀 멤버들의 그 헌신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사실 뭐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어떤 교회 못지않은 아니 어떨 때는 더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아까 그 대표가 말한 것처럼 더 깊은 신앙으로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이 되었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해 살아오시면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너무 어렵게 내가 살아온 거 아닌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모르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신령하지 못해서 내 상황을 못 보여서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든지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한국에서 편안하게 부모님 앞 밑에서 맛있는 해주는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보다도 여기서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템즈강을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올 정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었을 것이라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신앙생활했던 에베소라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부분을 사실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진짜 신앙사학이 되게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계 7대 불가사의 7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고 세계사적으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죠. 신전이 되게 크다고 그래요. 길이만 해도 137m 되고 폭이 69m 되고 높이가 18m가 되는 거대한 여신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이 신은 이제 풍요,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분이 아이든지 동물이든지 잘 낳게 한 다산에 대한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보호하는, 위험으로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그 에베소 전체의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래서 단순히 종교의 중심이 뿐만 아니라 경제, 돈 버는 것에 있어서도 이 신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왕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이 아데미 신이 지켜줄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 신전에다가 자기 재물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제금융기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대단히 중요한 신전인 것이었어요. 너무 신성한 곳이라 생각해서 어떤 죄인들도 이 신전 주변에만 있으면 경찰, 우리 식으로 하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지 않는, 거기서 그냥 아무도 어떤 죄인도 다 성스러운 곳에 있으면 괜찮다 해가지고 잡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인 사람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이 신전 주변에 다 몰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치안이라든지 법 질서가 더 엉망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이 신전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악한 것들도 많지, 아예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아예 이 아데미 신전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서신을 썼는데,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보면 알겠지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의 예를 들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되게 무섭고 되게 두렵고 그런 것 같지만, 곰곰이 읽어보면 이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잘 이해만 하면, 잘 깨닫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세계 7개 불가사리한 신비로운 거대한 신전 속에 있었던 초라한 크리스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글귀 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한 해 만만치 않게 살아오셨고, 또 2026년도 더 경기도 안 좋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영국에 산다는 것이 물가도 더 오르고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쓴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 속에서 쓴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좀 맞이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 안에서 거기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너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거기 있는 힘의 능력으로 네가 강하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사, 주님 안에 거하여서 강건하여진다는 이 동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란 것은, 헬라의 현재형이란 것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어지는, 강건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도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의 대적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하듯이 사탄이고 악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노력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런던에서도 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데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나의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전날 밤에 우리의 새로운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예배를 더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끄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도 자기 의지를 너무 믿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세상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이게 통치자, 군세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보면 알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 왕국에 있는 여러 가지 레벨 있는 그런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탄이며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갈등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실패하는 삶으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람하고 갈등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도 직접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죠? 이 에베소에 예수님이 쓴 편지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썼는데요. 많은 칭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진리를 잘 분별했어요. 거짓된. 왜냐하면 이단 있고 여기는 아담의 신전이 있으니까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는 그게 촉이 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잘 참았어요. 인내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 제수들이 그 아담의 신전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되게 부패한 도시였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였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서 있지, 봉사 열심히 하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참아내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뿌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 첫사랑을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첫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향한 너무 진리 치열하게 싸우고 도덕적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향한 사랑들이 식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처음 행위를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했어요.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내는 거,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분별하고 서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신데,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삶의 본질과 같은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질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요 목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누군가의 갈등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바로 다운돼 버려요.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그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요. 왜? 존재 방식을 부정한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갈등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부족해도 공의를 여길 대상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 해가 여기 아니다.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를 준다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할 능력을 먼저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다음에 뭐죠? 사랑. 지금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랑하라는 그 에너지를 사탄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능력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이 능력은 이어서 나오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요. 사랑하기를 멈추면 능력도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제하는 삶, 자기 삶을 잘 매니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단속이 안 되는 것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하는 자를 지켜내지 못하면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이유든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멈추면 그 능력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무기력해지고 다운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셀프 디스플린, 자기 삶을 정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존재 방식도 살아라.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너의 대적 영적인 존재인 악한 존재를 상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그에게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는 서다, stand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왜 전쟁의 상황에서 stand라는 말을 쓸까? 서 있으라는 말을 왜 쓸까요? 전쟁이란 것은 앞으로 전쟁하고 돌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stand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인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stand라는 말이 네 번 걸쳐 나와요. 오늘 먼저 나오는 스탠드라 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한다는, 이 대적한다는 단어에 스탠드가 있어요. 마귀를 against, 마귀를 against 하면서 서 있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와의 대처의 상황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습은 서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한다는 의미 속에서도 역시 스탠드는 말했어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딱 서 있기 위해서. 이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역시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한글성경에 그런 즉 서서 진리 허리를 띨뜨고. 서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은 서는 게 중요할까요? 왜 서 있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정복하여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이미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령하여 있고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버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겨버린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고지에 잘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져다준 승리에 참여하는 군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는 싸움은 승리를 재확인하는 소탕 작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체 정체성을 그냥 내가 확인하고 그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것을 노력해서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잘 서 있기만 하는, 새로운 걸 취할 필요 없이 거기에 서 있기만 하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리기나 주저앉게 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싸움이 큰 싸움이에요. 대단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 엄청난 영적 전쟁 같은 두려워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고 딱 서 있으라고 그 겉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혹은 여러분 지금 현재 장에서 막막한 일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 주신 승리를 취한 자고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취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며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붙들고 적용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 다 마련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해를 두려움을 맞이하지 말라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너는 이미 승리한 고지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한다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란 뭐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것이에요. 기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내가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호신경은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은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그거를 내가 취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의 반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자기 반성도 하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새로운 결심도 하지만 죄책감의 밑바탕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책감 시달려서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열정적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던 큐티도 멈추고 기도도 힘 빠져서 그냥 축 늘어져 있어요. 수 없는 자책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고 새로운 결심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이 전혀 없어요. 죄책감은 절대로 믿음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회복하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께 끝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걸 경험했을 때, 그때 완전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완전히 용납되었고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원래 위치, 자녀들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킵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도로 관련 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에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을 언급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원수되었던 장벽을 허물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온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바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 가져온 것은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그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발은 밑에 못이 있었고 그냥 서 있기 위한 용도예요. 밀리지 않기 위해 어디에 서 있으란 말이죠. 평안이 가져온 것을, 그 신발을 딱 서고 서 있는 곳이 어디에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가져온 공동체,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서 있으려면, 교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과 갈등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에요. 앞에 말하는 의의 호심경이나 진리의 문제는 하나님 관계성의 부분이라면 평안의 복음은 사랑과의 관계성을 향해, 그래야 평안의 복음이 가진 교회의 킵하고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보호막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상의 세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본문에 보면 적의 불화살, 적이 불화살을 쏘면 그걸 탁 막아서 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불화살은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짓된 생각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유혹이라든지, 넘어져서 갖는 죄책감이라든지,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진리에 근거했어. 우리의 정체성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 그렇지 않다! 선언하면서 그 불화살 같은 모든 생각을 꺼버리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어플라이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질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머리위 말하는 생각과 인식과 확신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끊임없이 이것은 내 안에 적용돼야 될 고백이죠. 성령의 검은 내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판치고 있는, 세상에 판치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을 향해 선포하고 그것들을 제거해가는 것이에요. 전도를 굳이 말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휘두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도려내고 적극적으로 싸워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입각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옳다고 밀고 나가고 거짓들을 도려내면서 나아가는 행동들을 말하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어요. 주신 것 이해하고 믿고 킵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이미 승리한 정상에서 그냥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가면서 2026년 어떤 사람도 사람은 절대로 내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는 사랑할 대상이라고 결정하고 나는 오직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 이미 은혜를 넉넉하게 주셨으므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시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오히려 단단하게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해든지 간에 세상에 어떻게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딱 붙들고 시작하고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믿고 고백하면서 그 삶들을 지키고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막막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고 그런 승리를 재확인하고 누리는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